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26일 북한은행 8곳과 은행 임원 등 개인 26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적이고 비핵화된 한반도란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좀 더 진전시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새로운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위협을 억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문제를 가능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관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25일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주장에 뒤이어 나온 겁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26일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모디 총리에게 양국 관계 현황과 진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테러 대처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역과 전 세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자신의 미국 방문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폭넓고 솔직한 대화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양국 정상은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인도 당국자들과 만나 인도의 미국산 전투기와 해상 감시용 무인기 등 각종 무기 구입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입은 영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 관계는 지난 10년간 인도가 1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인도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유럽연합 개혁 구상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을 보다 통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방 난민 예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개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방과 관련해서는 유럽은 공동의 신속 대응군 공동의 방위 예산 그리고 공동의 행동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럽 국가들이 함께 쓰는 공동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단일화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유럽 언론은 마크론 대통령의 개혁 구상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독일의 협조가 필요한데 독일에서는 극우파가 득세하는 등 정치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토리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화요일 푸에토리코를 방문한다며 이 섬이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화요일이 현지 당국의 구호 노력을 방해하지 않고 푸에토리코를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푸에토리코의 긴급 구호와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180일간 직접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카르도 로세오 푸에토리코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푸에토리코는 미국 영토라며 미국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푸에토리코는 최근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10여 명이 사망하고 전기와 통신이 끊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미 재무부가 북한은행 8곳과 북한의 해외 은행 업무와 연관된 개인 26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 미 정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서해는 흐리다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5m, 서해는 0.5에서 2.5m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국가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스페인의 마리아누 라호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언하는 방은 아니지만 두 번째 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으며 그것은 바로 군사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만일 그러한 방안을 택해야 한다면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25년 전 아니면 5년 전에만 대응했어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전임 미국 정부들이 자신에게 엉망인 상황을 물려줬다면서 그럼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for all responsible nations to join forces to isolate the North Korean menace.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고립시켜야 할 때라며 핵과 미사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제한하고 모든 은행 관계를 끊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인민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끊은 것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뒤 나온 중국 측 반응입니다.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며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에게도 최근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은행 8곳과 북한의 해외 은행 업무와 연관이 있는 개인 26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금융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6일 북한 은행 8곳과 북한 국적자 26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면서 이들이 북한 금융망에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은 농업개발은행, 제1신용은행과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작은행, 진성합작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입니다. 이 중 제1신용은행과 하나은행 등 네 곳은 지난달 미 하원 의원들이 재무부에 서한을 보낼 당시 포함됐던 은행들입니다. 당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 등은 이들을 포함한 16개 북한은행을 새롭게 제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자는 모두 해외에서 북한의 은행 업무와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해외 무역은행의 김동철을 비롯한 19명이 중국 베이징과 셴양 등에서 활동했으며 조선통일개발은행 관계자인 리은성 등 3명은 러시아에서 업무를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조선금강그룹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곽정철과 염희봉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에서 위장회사를 운영했고 해외무역은행의 구자형과 김경일은 리비아에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조치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은행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북한은행의 금융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추가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우리의 전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라는 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의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여러 나라들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해외 자금을 끊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은행 관계자들이 여러 여권을 사용해 신분을 속이는 만큼 이런 행태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던 개인과 기관으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이 됐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1곳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등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와 금융망 이용 등을 겨냥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은 미국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 외무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declared war on North Korea. We continue to seek a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캐틴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날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 영공을 넘지 않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도 격추할 수 있다는 리 외무상의 위협에 대해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이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선박에 발포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 nation has the right to fire on other nations' aircraft or ships in international airspace or waters.
앞서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뉴욕 밀레니엄 힐튼 유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며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국 정부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사실상 무역금수와 맞먹는 조치라고 후안 자라테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국제거래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고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Yes, this executive order is incredibly intense and powerful and expands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some fundamental ways.
이번 행정명령은 상당히 강력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본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역 금수와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듭니다. 또 북한과 비중 있는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북한 항구 운영에 연루된 이들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제재 조치로서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중국 은행들을 주로 겨냥한 조치로 이해하면 되나요?
It will certainly impact the Chinese economy and Chinese banks, but it's much broader than that.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물론 중국 경제와 은행이 영향을 받겠지만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재무부의 대북 조치들은 중국 기관뿐 아니라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의 기관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위장 회사들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이 대상이거나 중국을 통하고 있죠. 따라서 중국은행 기업들은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혀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것 외에도 북한과 계속해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바꾸게 될까요?
But I think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ith the quickening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 there is a
과거 정권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통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동참했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이 밖에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석탄과 철광석 무역을 금지한 조치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꿔 북한을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해서 북한 자금이 동결된 이래로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중국의 작은 은행들과 거래하고 위장회사들을 활용하고 있죠.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this new executive order has to be read in combination with other steps that have been taken, including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의 다른 조치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6월 29일에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중국 단둥은행이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됐죠. 재무부의 여러 북한 관련 조치와 제재 대상 지정은 금융시장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 제재 회피, 위장회사 이용 등에 더 민감해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보고서로 밝히고 있죠. 모두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거래망을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재무부와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해외 거래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Well, I think there's never enough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networks because they are masters at hiding.
북한의 거래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활동을 숨기고 조사를 피하는 데 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북한 거래망과의 접점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들도 북한의 불법 거래를 폭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 관련국과 함께 북한 거래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죠. 이러한 대북 압박 조치들은 금융 제재와 더불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The US has made clear it want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Obviously the US doesn't want to see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해서 이웃 국가들이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쟁이나 군사 행동을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여행 금지, 미사일 방어 역량 배치, 연합 군사 훈련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압박해 행동을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any time you have Congress passing a bill or having legislation that parallels what the executive has done, that's
행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 의원들과 대중이 이 같은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니까요. 또 특정 행정부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효한 법 조항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기대하는 효과,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의회가 비슷한 법을 채택하면 새로운 화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살촉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북 압박과 관련한 협력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I think what we've seen to date is fairly good coordination within the U.S. government.
지금까지 행정부는 꽤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취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조치를 제외한 도구들을 이용해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안 자라테 전 미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로부터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의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23일 오후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연구진은 이 지진이 지난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 여파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분석으로 주목을 끌었던 이 연구소의 김원영 박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풍계리 인근에서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박사님도 지진 여부를 파악하셨습니까?
예,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23일 날.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시간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9월 23일 날 08시 29분 17초인데 이거는 뭐 UTC죠.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9시간을 여기다 더해야 되고 여기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4시가 되죠. 4시 29분에 나는데 그 위치가 9월 3일 날 그 핵실험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해요. 인근이에요.
풍계리 인근이라는 말씀이신데 지진 규모는 어느 정도로 관측하셨죠?
발표된 게 3.5, 3.0 그 사이인데
네.
3.5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지 상황을 지진 관측 기록만으로도 파악이 됩니까? 가령 뭐 산사태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실태요?
그 몇 가지는 구분이 되죠. 말하자면 핵실험인 경우 아니면 케미컬 익스포전 다이너마이트 것도 터뜨린 경우 아니면 지진, 산사태 대개 다 구분이 돼요. 지진파가 각 이벤트마다 다르게 발생해요. 산사태가 그 9월 3일 날 제일 큰 거 한 후에는 많이 났죠. 그러니까 계곡적으로
네.
나중에 그 며칠 후에 그 세틀라이트 인공위성 사진이 나오는데 보면은 계곡적으로 돌무더기들이 많이 떨어져 내려오는 게 관측이 됐어요. 이번에 9월 23일이니까 벌써 한 3주 됐죠. 지금 난 거는 그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발된 지진이라고 보면 되죠.
아, 처음에는 이게 그 추가 핵실험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긴장감도 감돌았고요. 그러나 곧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진이 아니라 자연지진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거기 동의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파형이 핵실험하고는 다 틀려요. 전혀.
어떻게 다릅니까?
핵실험하는 경우에는 앞에 피파라고 그러는 게 맨 처음에 나온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종파, 말은 음파 같은 건데 꽝 터지면서 이제 여러 방향으로 다 균등하게 이제 파가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지진하면은 지진이 단층이 깨지잖아요.
네.
단층이나 뭐 돌무더기 돌이 안에서 깨지는데 그 단층면을 따라서 이렇게 변이가 생기니까 그 횡파 나중에 나오는 S파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 종파하고 횡파, 그 마지막 P파하고 S파가 비율이 틀려지죠 전혀. 거꾸로 되지 비율이. 지진은 횡파, 그 에스파가 굉장히 커지고, 그게 이제 보통 지진 나가지고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멕시코 나온 지진 같은 거.
예.
그건 다 에스파에서 나오는 진동이 이런 것이고, 피파는 빨리 오면서 핵실험 같은 경우나 그 TNT 같은 게 터졌을 때, 그때 좀 명확하죠. 크고. 그런 경우에는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종파, 에스파가 즐거워요. 거의 없어.
그러나 이번에는 피파에 비해서 에스파가 우세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공중음파 관측 자료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지진도 그런데 보통은 그 핵실험 같은 거나 그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면은 거의 지표면에서 하니까 음파가 발생하죠. 가까운 데서는 사람이 듣고 먼 데서는 사람이 못 듣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음파가 빨리 감소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주기가 장주기인 게 있거든요. 한 뭐 10초 정도 되는 것들.
네.
그런 음파들은 멀리 가지. 뭐 몇백 킬로미터, 심지어는 이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그러는데 큰 화산이 터지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저음파 우리가 못 듣는 거 20헤르츠 미만의 그 저음파가 보통 관측이 돼요. 그 발파 작업이나 핵실험 경우에는.
그러나 이번에는 공중음파 관측 자료가 뭐 특이한 현상이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렇지, 아직은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진이 작고 규모가 3.0은 작거든. 그리고 깊이가 이제 아주 지표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 3km, 4, 5km 들어가면 음파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죠.
예.
예.
자연지진은 맞지만 바로 그 인근에서 한 20일 전에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여파라는 추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박사님도 역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진이 안 나는 지역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지진이 많이 안 나던 그 지역인데 이제 이런 지진들이 조그만 것들이 나니까 이것은 이제 그 일대에서 핵실험을 계속 6번을 했으니까
네.
돌들이 많이 깨졌지.
6번 하기 전에 지난 그 5차례 핵실험할 때는 그럼 며칠 뒤에 이렇게 지진이 함께 동반이 됐었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9월 9일날 한 거 그때 9월 9일날 하고 이틀 후에 9월 11일날 규모가 한 2.0 되는 게 관측됐어요. 조그만 지진이.
그러면 핵실험 규모가 커질수록 거기 수반되는 지진의 규모도 같이 커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커지면은 그 주변을 많이 깨트리니까 돌들을.
네.
그렇죠? 지금 산을 이 경우에는 갱돌 파고 들어갔거든. 산 중턱에서. 그러면 갱도에서 산 꼭대기까지 한 500m 내지 한 1km, 1000m 정도의 그 땅이 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계속 깨지니까. 깨지면서 이제 저쪽에 뭐 돌 깨진 데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서 깨지거나 그러면 그게 지진이지 뭐. 왜냐면 예. 돌 그 사면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단측면이죠 말하자면 그죠? 규모가 적지. 근데 이제 커지면은 돌이 더 많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돌보다는 그 안반들이.
네. 이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6차 핵실험 여파로?
보통은 이제 큰 핵실험들은 다 지하를 그냥 뚫고 내려가서 수직으로.
네.
네바다나 구소련의 그 카자흐스탄 테스사이트는 대부분 큰 것들은 다 그냥 평면에서 지하로 수직으로 내려가서 터뜨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산 중턱을 쭉쭉 들어가가지고 갱돌만 들어가지고 그게 더 쉬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터뜨리니까 그 갱도 위에 있던 부분에 그 산 아무래도 데미지가 오지. 그러니까 크랙이 생기고 뭐 그렇죠.
네. 과거에 다른 나라들 핵실험할 때도 이렇게 핵실험 며칠 뒤에 지진 나고 그랬습니까? 전례가 있나요?
그렇죠. 네바다도 그렇고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고 많이 안 났는데 가끔 났었어요.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데
네.
방법들이 좀 틀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그 네바다나 구소련에서는 큰 것들은 다 수직 갱도에서 했거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형태가 틀리죠.
그 중국 지진 관측기관에서는 처음에는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 가능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석 미흡이지.
중국 쪽에서?
그렇죠. 그걸 좀 자세히 봤으면은 자세히 본다는 건 그 일대 난 거 그 전에 그 자료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부결하는 거지 빨리. 그 전에 났던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네.
결론을 미리 낸 거지.
언뜻 생각하면요. 핵실험 여파로 이렇게 나중에 생기는 지진은 아무래도 원래 계획에 들어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방사성 물질이 새에 나오고 가령 뭐 지하수에 흘러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그런 위험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차피 이건 지하수 위면이죠. 그죠?
네.
지금 한 1500m 내지 2000m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크랙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이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조금 나오겠지. 그 부근에 예를 들어 풍계리라든지 뭐 그런 데는 좀 심각하겠죠. 그 인근에는. 그러나 뭐 먼 지역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미국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호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로부터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30 plus, I explain for that, and then I green, red, purple, is all making healthy plant. So I explain for everything for.
갑자기 지금 영어로 하시네요.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갑자기 제가 영어, 한국말 짬뽕 내가.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를 더 많이 하시죠, 하루 종일.
네, 80%는 영어예요. 한국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찾아오는 손님도 상대하는 직원들도 모두 외국인인 터라 하루 종일 한국말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소피아 씨는 현재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소재한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프라이팬을 잡고 요리를 하지만 소피아 씨가 주로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는 저는 뭐 뒷일하고 장 보고 가끔 손님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매니저시.
소피아 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 식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속성 음식점 맥도날드처럼 창업에 나서려는 개인이 회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내면 회사의 이름 사용권과 식당 운영권을 주고 분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사업 방법을 전수해줘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나 창업 노하우가 없어도 기업의 신뢰도를 등에 업고 시작하는 만큼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나 부담이 적습니다. 소피아 씨도 회사가 제공하는 사업의 노하우와 운영권을 얻었고 회사는 식당에서 남기는 이윤의 35%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소피아 씨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한테 이기가 찬스로 잘해진 거예요. 하겠는가 회사에서 하겠는가 물어봐서 최선을 다해 잘해보지만 하고 일단은 들어섰어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할 테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크레딧도 좋고 오래 그러니까 한 곳에 한 회사랑 오래 딜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돈을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서 미리 다 대줬어요. 조금 회사에서 우리하고는 딜을 잘 해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매달 갚아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와.
이 가게를 샀잖아요. 그 처음에 돈이 없으면 달달이 이렇게 내고 달달이 보는 데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제법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소피아 씨. 미국 입국 10년도 안 된 탈북자로서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소피아 씨에게 운이 따랐던 걸까요? 소피아 씨는 미국 입국 당시 수중에 일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태국 감옥에 있을 때 주머니에 있던 돈이며 있던 옷이며 거기 남아서 사귀었던 그 짧은 15일 동안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한두 명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뭐 옷도 주고 제가 가니까 이제는 나는 가면 살았다 굶어야 죽겠나 가지고 진짜 주머니에 달러 일전도 안 남기고 몽땅 그거 그 돈으로 물 쏴가지고 감옥에 있는 애들 다 죽어 나왔어요. 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일전 없이 들어온 사람은 내 밖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내보다 없고 그런 사람도 주머니에서 최소한 25전짜리 콜을 몇 개씩 꺼내서 전화할 비상용 콜을 남기고 왔더라고요. 저처럼 일전도 안 들고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머니 탈탈 털어서.
네, 아예.
탈북 후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마음과 물질을 썼던 소피아 씨는 그 때문에 북한에서도 크게 겪지 않았다는 돈 없는 서름을 미국에 오자마자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뭐 간식도 싸먹고 쇼핑도 가고 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그냥 방에 꼭 들어가 있는 그 심정이에요. 근데 뭐 밥 같은 거는 그냥 같이 먹는데 그래도 없으니까 서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입국 당시 들고 온 물건은 고작 잠옷과 우산 그리고 책이 전부였습니다.
트렁크 하나 없이 온 사람도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저는 메는 가방, 요 배낭 가방 요 있잖아요. 거기 책, 잠옷하고 겉에 옷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산 조그만 거 하나하고 책하고 그게 갖고 온 게 전부 다랬어요.
무슨 책?
그냥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기록해놓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준 책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다 내 중요한 것만 딱 적어놓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져오고 진짜 영어 공부하는 목사님이 준 교과서 하나 있고
순간은 서러웠지만 오래가진 않을 걸 알았다는 소피아 씨. 미국 정부가 알선한 직장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당시엔 불가능했지만 한 한인 교인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 만드는 팩토리, 케이크 팩토리를 내가 잡을 구한 거예요. 3개월 일했어요.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얼마 벌었어요?
8불 25전씩 받았어요. 거기서 택스를, 시간당. 네, 택스를 자르고 40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나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시간 더 달라고 하니까 40시간 주고 또 오버타임도 가끔 줘서 제가 오버타임은 12불씩 주더라고요.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빵을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빵 하는 게 아니고 데코레이션 했어요. 케이크 데코레이션.
대형 식료품점 안에 있는 제과점에서 알록달록 케이크에 장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낮에는 제과점에서 그리고 밤에는 일본 식당 종업원으로 이렇게 하루 14시간을 일하고도 주말엔 외국인 남성이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고 또 종업원으로 식당과 제과점, 세탁소 등의 남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개인 사업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생겼는데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 빼고 일밖에 몰랐던 당시 20대 탈북 여성 소피아 씨를 위한 특별한 인연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3개월 딱 일하고 간두고 제가 이렇게 세탁소에 가서 또 일했었거든요. 세탁소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도 한 3개월 하다 간두고 나중에 그걸 세탁소까지 간 다음에 1년 이후인가? 우리 신랑하고 좋아하면서 우리 신랑 대로 완전 잡을 옮긴 거예요. 저기로 풀타임을
소피아 씨가 말하는 신랑 바로 주말마다 일당을 받고 나가서 일했던 식당의 주인입니다. 소피아 씨에게 직장을 소개해준 한인 교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얀마 남성 토니 린 씨.
그때는 남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니까 소개받았었어요. 그 이제 직업을 소개해준 분이 이분도 소개해줬는데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뭐 그때 가서 좋은 선택하는 건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소피아 씨와 토니 린 씨가 100년 가약을 맺은 건 지난 2009년 1월이었습니다. 지금의 소피아 씨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열정을 값지게 봐주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했던 소피아 씨를 귀하게 여긴 남편과의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남편의 오랜 경험과 프랜차이즈 회사와의 돈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을 도왔던 일전 한 푼 없이 혈혈 단신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소피아 씨에게 찾아온 행운은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만난 것, 그리고 남편과 일구고 있는 사업의 기회였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위권 대응 권리를 언급한 북한의 주장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고요. 미 전략 폭격기가 최근 군사분계선 최북단을 비행했을 때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행사 연설을 했죠.
예. 오늘 서울에서 한국 정부와 노무현 재단이 함께 이제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14 합의 중에 많은 것들이 지금도 이행이 가능하다면서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면서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예, 14선언이 나왔던 10년 전과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네. 다른데 그렇죠. 이번 혹시 그 한국 정부의 이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북한 측이 보낸 반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정상선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평화 지도였다면서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 존중 또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남북이 함께 14 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14 정상선언은 2007년이었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서명했는데요.
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의 상봉 등 10개항에 관한 합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갔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미 폭격기들을 격추할 자위권이 있다 북한에게 네. 이런 주장인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네, 앞서 뭐 한국 미국 정부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미국 백악관의 프레스 브리핑에서 9월 25일자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외무상의 이런 그 선전포고, 자위권 뭐 이런 언급들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서 북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근본 원인이 북한 자신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자 건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핵화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오라고 노 대변인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도 모두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일축을 했는데 네. 뭐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북한 정부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제 위기를 먼저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예.
미국은 평화적 비핵화 원칙을 또 계속 견지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로 상황을 계속 악화하면서 도발을 강행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죠.
예.
북한이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언급 역시 북한 정권에 경고 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지 북한의 선전포고가 아니란 게 미국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언급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자 건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예. 자,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뭐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작 미 전략폭격기가 지난 주말에 북한 상공을 비행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상공은 정확히 아니고요.
예.
북한 쪽 동해바다의 그 이제 국제 이제 공역인데요.
예.
한국 국정원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흥미로운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호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미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조차 북한이 모르는 것 같아 미군 측이 비행 궤적까지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자정 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이 위원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B-1B 전략폭격기가 들어갔을 때
예.
북한에선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건 북한이 이때 B-1B 폭격기가 북한 동해위 국제 공영을 비행한다라는 것조차도 네.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미군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에 미국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직접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했는데 정작 북한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앞서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전투기나 폭격기 가운데 이렇게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깊숙이 올라간 건 21세기 들어서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럼 북한이 지금 비무장지대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선보고 후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장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미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 방어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B-1B 폭격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후에 황해도에 있는 비행기를 동해 쪽으로 이동 전개하고 또 초계 비행도 실시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정보위원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반도에 여러 가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군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26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특별 대담에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6.25 한국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생각된다는 겁니다.
네. 자, 서울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중강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남포 아침에 18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2도, 수풍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0도, 희천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5도, 개성 아침 19도, 낮 기온 28도, 사리온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1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7도, 청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운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5, 서해는 0.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오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두 번째 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으며 그것은 바로 군사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만일 그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그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고립시켜야 할 때라며 핵과 미사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페인에게 최근 자국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6일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모디 총리에게 양국 관계 현황과 진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테러 대처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역과 전 세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자신의 미국 방문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폭넓고 솔직한 대화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양국 정상은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인도 당국자들과 만나 인도의 미국산 전투기와 해상감시용 무인기 등 각종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입은 영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인도와 미국 관계는 지난 10년간 인도가 1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인도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유럽연합 개혁 구상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을 보다 통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방 난민 예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방과 관련해서 유럽은 공동의 신속 대응군, 공동의 방위 예산, 그리고 공동의 행동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럽 국가가 함께 쓰는 공동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단일화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6일 여성에 대한 운전 금지 조치를 해지했습니다. 사우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살만 국왕은 여성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운전면허증을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이 같은 조치는 이슬람 원로 성직자들로 구성된 최교 종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법은 없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불허해왔습니다. 미국 무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커다란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푸에토리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화요일 푸에토리코를 방문한다며 이 섬이 많은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화요일이 현지 당국의 구원 노력을 방해하지 않고 푸에토리코를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푸에토리코 긴급 구호와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180일간 직접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리카르도 로세로 푸에토리코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푸에토리코는 미국 영토라며 미국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